미국 기업들의 올해 첫 실적 발표도 마무리가 되었고 트럼프 위기가 시작되면서 시장에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올해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고 주식 시장은 또 올해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흐름도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2025년 첫 두 달은 딥시크 쇼크, 트럼프의 관세 정책, 떨어지지 않는 물가 이 세 가지 때문에 주가가 많이 흔들렸지만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 버텨주었고 하지만 불확실성은 아직 크다고 요약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올해 S&P500을 보면 등락을 하다 지금은 연초 대비 아주 살짝 위에 있어요. 시장이 흔들릴 때 주식 투자하는 사람까지 흔들리지 말고 시장을 길게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동안 주춤했던 한국 주식시장과 중국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보다는 많이 올랐다도 올해 초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딥시크는 어느 정도 해프닝으로 끝났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아직 판단하기는 일러요. 하지만 물가는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올 것인지 아니면 3%대로 계속 높을 것인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물가상승률은 매달 발표되는 물가지수로 알 수가 있고 미국의 대표적인 물가지수에는 CPI, PCE, PPI가 있습니다. CPI는 소비자가 지출하는 비용을 보는 지수이고 PCE는 여기에 기업과 정부의 지출도 반영한 지수이고 PPI는 기업이 구매하는 비용을 보는 지수예요. 이 구분이 좀 어려워도 투자를 하신다면 매달 이 지수들이 발표될 때 2%대인지 3%대인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 물가지수가 금리에 영향을 주고 금리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잖아요.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연준의 물가 목표는 2%예요. 그래서 물가가 2%로 안정적으로 내려온다면 연준에서는 금리를 내릴 테고 그럼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는 힘을 받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발표된 미국의 CPI는 3%가 나와서 당장의 금리를 내리기는 어렵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트럼프는 연준에 계속 금리를 내리려고 막 압박을 하고 있지만 연준에서는 지표를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말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통계청에서도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를 매달 발표를 하고 참고로 최근에 발표된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2%예요. 올해 초에 유독 등락이 컸던 대장주인 엔비디아는 실적을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습니다. 따끈따끈한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 매출과 이익 모두 전년 대비 약 80% 성장을 하는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을 또다시 발표를 했어요. 올해 딥시크 쇼크 후에 떨어졌던 엔비디아 주가는 조금 회복을 해서 현재는 연초 대비 3% 정도 밑에 있습니다. 일단 실적이 잘 나와서 한숨 돌린 것 같기도 하고 블랙웰 등 AI 반도체 수요는 계속 강할 것이라고 젠수장 CEO는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기업이 이 정도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다면 주가가 올랐을 텐데 엔비디아는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줄 것이라고 투자자들은 또 기대를 하고 있었어서 실적 발표 후에 주가는 시장의 거래에서는 살짝 떨어졌고 계속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휴대폰 시장의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이게 디바이스 산업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번 애플의 실적을 봐도 아이폰 매출이 전년 대비 1%가 줄었어요. 이게 중국에서 11%나 매출이 감소한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맥과 아이패드 매출은 15%가 올랐는데 아이폰의 매출 규모가 워낙 커요. 얼마나 크냐면 아이폰 매출만이 마이크로소프트 전체 매출과 비슷해요. 이번 삼성전자 실적을 봐도 디바이스 부분의 매출이 오르긴 했는데 3%밖에 안 올랐어요. 그래서 휴대폰 기업들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새로운 모델을 사야 될 이유를 계속 만들어야 되고 올해는 크게 두 가지 포인트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새 휴대폰 모델에는 AI 기능이 내장돼 있으니까 바꿔라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편집하고 일정을 만드는 등 내장된 AI 기능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장된 AI 기능이 진짜 꼭 필요한 엄청난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오래된 폰이라도 챗GPT나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AI 앱을 다운받아서 AI를 쓸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는 폰이 많이 얇아졌으니까 바꾸세요예요. 삼성은 더 얇은 갤럭시 엣지를 발표했고 애플도 올 가을에 더 얇은 아이폰을 발표할 거다라는 소문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현재 나오는 모델보다 1에서 2mm 정도가 얇아진다고 하는데 1에서 2mm가 얇아졌기 때문에 와 휴대폰을 직장을 빨리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추가로 애플은 지난주에 보급형이지만 가격이 100만 원으로 아주 싸지는 않은 아이폰 16E를 발표했고 이 모델이 얼마나 팔릴지는 올해 애플 주식에 영향을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의 올해 주가는 1월에 중국 판매 감소 때문에 10% 정도 빠졌다가 조금 회복을 해서 지금은 연초 대비 4% 정도 떨어져 있어요. 앱스토어나 아이클라우드 같은 애플의 서비스 매출이 작년보다 14%나 올랐다는 발표 때문이에요.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애플 디바이스, 이런 걸 액티브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이게 작년보다 7%가 늘어서 지금 시장에는 23억 애플 액티브 디바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즉 휴대폰 수요가 주춤할 수 있어도 시장에 있는 애플 생태계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이 좋다는 거죠. 저는 이게 애플의 슈퍼파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애플은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애플의 넥스트 빅싱은 스마트 안경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비전 프로 같은 헤드셋이 아니라 일반 안경 같은데 AI 기능 등이 들어있는 스마트 안경이죠. 애플이 워낙 라이프스타일 리더십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의 스마트 안경을 안 쓸 사람들도 애플이 만들면 쓸 것 같거든요. 애플이 이런 스마트 안경을 뭐 만들고 있다, 아니면 이 사업에서 이미 철수를 했다 등 여러 가지 소문이 있지만 아직 애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스마트 안경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은 메타예요. 메타의 이번 실적 발표를 봐도 AR, VR 사업이 지난 분기에만 적자가 5조 원이 넘었지만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요. 메타는 요즘 광고 실적이 너무나 좋아서 이런 적자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적 발표를 보면 영업이익이 30조 원이 넘게 나왔고 메타 올해 주가는 연초 대비 15% 정도 올라서 올해 주가가 부진한 다른 빅테크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크 기업 투자가 재밌으면서도 어려운 게 한 기업이 잘 나가다가도 어떤 흐름을 한번 놓치면 확 어려워지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어떤 기업이 어떤 흐름을 하나 잘 잡으면 확 성장하고 그러면서 이게 주가에서도 잘 보여요. 최근에 이 모습을 잘 보여준 기업이 오라클이에요. 오라클이 90년대에는 서버 사업으로 잘 나가다가 이제 기업들이 자체 서버를 쓰지 않고 클라우드를 쓰는 시대로 넘어올 때 이 흐름을 놓쳐서 2000년대 넘어와서는 주가가 오랫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몇 년간 AI 관련된 클라우드 사업에서 좋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지난 3, 4년간은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하게 90년대 PC 시대에 잘 나가다가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춤하면서 2000년대를 넘어와서 10년 정도는 주가가 오랫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시대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잡으면서 2010년대 중반부터는 주가 그래프가 완전히 달라져요. 지난 10년간 주가가 10배 정도나 올랐어요. 근데 또 이렇게 잘 나가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1년간은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클라우드 사업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젠 시장에서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나 커요.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에서도 클라우드 사업이 31%나 성장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시장의 기대치는 32%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5%가 빠졌어요. 이 기대치가 무슨 기준이냐가 애매하긴 하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곳은 기대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곳이에요. AI 시대에 AI가 돌아가는 기반이 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클라우드 사업 실적에 따라서 매우 민감하게 반영한 것도 이번 분기 실적 발표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아마존과 구글의 실적 발표를 봐도 전반적으로는 튼튼한 실적을 발표했어요. 근데 구글은 클라우드 사업이 30%, 아마존은 19%가 성장을 했는데 역시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해서 실적 발표 다음날 구글 주가는 7%, 아마존 주가는 4%가 빠졌습니다. 유사하게 반도체 기업인 AMD도 데이터센터 관련 매출이 69%나 올랐다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실적 발표 다음날 주가가 6%가 빠졌어요. 하지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모두 AI 데이터센터 사업 확장에는 올해 각각 100조 원 정도는 투자를 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데이터센터 사업 확장 속도를 줄일 생각은 전혀 없음을 보여줬어요. 최근 딥시크 사건에서도 보았듯 챗GPT 같은 AI 모델은 강자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지만 클라우드는 인프라에 워낙 큰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라서 새로운 플레이어가 치고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 3인방 체제가 흔들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세 기업 모두 워낙 내실이나 현금 흐름이 튼튼한 기업이라서 장기적으로 이 세 기업은 좋을 거다라고 판단하는 투자자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세 기업들의 올해 주가는 힘을 못 내고 연초 대비 아마존은 2%, 마이크로소프트는 5%, 구글은 8%나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AI와 데이터 센터 투자도 좋은데 그래서 이 투자로 더 큰 돈을 벌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게 앞으로 중요한 숙제예요. 참고로 비트코인도 올해 연초 대비 10% 정도 하락해 있는데 비트코인과 빅테크 주식은 요즘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해 시장의 또 다른 키워드 중에 하나는 자율주행이에요. 작년에 많이 올랐던 테슬라 주가는 올해 연초 대비 27% 정도나 떨어져서 트럼프 당선전 가격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다들 아시듯 트럼프와 착 붙은 일론 머스크의 각종 정치 행보가 지금까지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너무 심해지는 것 같아서 투자자들이 조금 걱정을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어린 아들도 데리고 와서 트럼프 직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봐도 지금 누가 대통령이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거든요. 특히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인 행보는 유럽인들의 반감을 사서 1월 테슬라의 유럽 판매가 전년 대비 45%나 줄었다는 소식이 이번 주에 주가를 10% 넘게 떨어뜨렸어요. 테슬라에 투자를 하신다면 당연히 일론 머스크의 돌발 행동에 주가가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전기차 판매량 기준으로 세계 1위 기업인 비아디에서 최근에 저가 모델에도 자율주행 기능을 무료로 넣겠다고 발표를 해서 테슬라 주가를 끌어내리기도 했어요. 테슬라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매출과 이익이 모두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발표를 하면 당연히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번에 테슬라는 실적 발표 다음날 주가가 오히려 올랐어요. 그 주요 이유는 올 여름에 텍사스를 시작으로 완전 자율주행을 상용화하겠다는 발표 때문이에요. 시장에서는 완전 자율주행이 가져올 사업 기회를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언론에서 완전 자율주행과 로보택시를 혼돈해서 쓰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엄밀히 이 두 개는 달라요. 완전 자율주행은 차 안에 사람의 개입이 없이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간다는 거고 많은 자동차 기업들에서 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반면에 로보택시는 완전 자율주행 기반의 택시 서비스이죠. 로보택시 기술이 발달한 미래에는 유인 택시나 자가용 차는 없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도 나오기 때문에 로봇 택시가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 기능은 올해 상용화를 할 계획이고 테슬라의 로봇 택시인 사이버캡은 빠르면 내년에 양산을 시작한다라고 해요. 현재 로봇 택시 사업에서 가장 앞서가는 기업은 구글이에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에서 운영을 하는 웨이모는 알파벳이 오랫동안 투자를 해온 사업이에요. 현재 미국 3개 도시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올해 안으로 미국의 10개 도시에 진출을 하고 일본에도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로보택시 개발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GM이나 포드 등은 로보택시 사업을 추진을 하다 철수를 했어요. 앞으로 로보택시 사업은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크게 두 개의 축으로 진화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축은 테슬라나 웨이모처럼 개발부터 사업 운영까지 한 회사가 다 하는 모델이에요. 주로 돈이 많은 빅테크들이겠죠. 다른 한 축은 우버나 리프트처럼 택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직접 개발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우버도 자율주행 개발을 하다가 그 팀을 매각했어요. 대신 자율주행 기술을 갖고 있는 다른 회사들과 협업을 해서 자신들의 택시 플랫폼 위에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고 이미 몇몇 시범 서비스들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혼자 직접 다 하는 기업 모델과 관련 기업 들이 모여서 협업을 하는 이 두 가지 모델이 경쟁하는 모습을 보일 거고 이게 마치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와도 비슷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에도 빠질 수 없는 건 반도체예요. 테슬라나 구글처럼 자체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지만 많은 제조사들은 엔비디아 반도체를 쓰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자율주행을 위한 반도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플랫폼까지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빠지는 곳이 없는 엔비디아라는 생각도 들어요. 추가로 중국 기업들 자율주행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서 앞서 말한 비아디 같은 기업들의 자율주행 기술이 꽤 높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로보택시도 중국에서는 상용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으로 한판 붙을 것 같아요. 비아디 주식은 지난 1년간 2배 정도가 올랐고 한국에도 최근 출시를 했는데 잘 될지는 궁금합니다. 이번 유통기업 실적들을 보면서 발견한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한국은 워낙 온라인 유통이 크다 보니까 온라인 유통기업의 실적이 높다는 게 당연하게 생각이 되잖아요. 작년 이마트 매출을 봐도 이마트에 SSG.com, 스타벅스, 조선호텔 등의 자회사 매출까지 다 합쳐서 30조가 조금 안 돼요. 근데 쿠팡의 작년 매출은 40조거든요. 근데 미국은 놀랍게도 아직 월마트의 매출이 아마존보다 커요. 아마존의 작년 매출이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까지 다 합쳐서 890조 정도가 돼요. 근데 월마트의 작년 매출은 무려 약 950조 원이나 돼요. 월마트도 온라인 사업이 있지만 아직 미국에서는 이 전통적인 유통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땅덩이가 워낙 크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작년에 아마존 주가가 나쁘지 않아서 작년에 40%나 올랐는데, 월마트 주가는 작년에 70%나 올랐어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또 눈에 띄는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더치브로스라는 미국에 떠오르고 있는 커피 전문점이에요. 작년 말에 조승현 작가와 MMM에서 미국에서 젊은 세대들에게 더치브로스가 뜨고 있고, 스타벅스는 앱으로 커피를 주문하는 곳이라면 더치브로스는 사람 냄새가 나는 동네 커피숍 같은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뜬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실적으로도 보여져서 저희가 MMM을 찍었던 11월 대비 현재 주가가 2.5%나 올라 있어요.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주식은 안 사고 영상만 올렸습니다. 오늘은 미국 주요 기업들의 올해 첫 실적 발표가 어땠고 주가는 어떻게 흘러가고 여기서 어떤 세상의 흐름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냥 맞추기 아쉬워서 보여드리고 싶은 위스키가 하나 있는데, 로얄 살루트의 해리스 리드 에디션입니다. 영국 황실에서 주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21발의 대포를 쏘는데 그걸 로얄 살루트라고 불러요. 로얄 살루트 위스키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대관을 할 때 그 대관을 기념으로 탄생한 위스키이고, 로얄 살루트가 21발의 대포이기 때문에 시그니처 위스키는 21년산이에요. 도자기 병이 예뻐서 선물용으로도 많이 활용됩니다. 술 브랜드들이 유명한 미술 작가들과 콜라보한 에디션을 많이 발표하는데, 로얄 살루트는 재밌게도 패션 디자이너와 콜라보한 에디션들을 몇 년째 출시하고 있어요. 로얄 살루트가 영국 브랜드다 보니까 영국의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인 리차드 퀸과의 에디션도 출시를 했고, 역시 영국 패션 디자이너인 해리스 리드와의 에디션을 출시를 했는데, 해리스 리드가 화려한 깃털 장식의 의상으로 유명해요. 근데 로얄 살루트가 여왕에게 헌정하는 위스키다 보니까 병에 깃털 왕관 디자인이 있는 게 특징이에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